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개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7번째 그 비유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씨뿌림에 관한 비유였죠. 이 씨뿌림의 비유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완제품으로 완성된 어떤 그런 상태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죠. 왜냐하면 씨라는 그 생명의 원형이 되는 그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또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비유와 넷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였습니다. 이 두 비유는 서로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비유는 보석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였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그 가치에 강조를 두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죠. 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왔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일곱째 이 그물 비유는 두 번째 보셨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짝을 이룹니다. 순서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엇갈렸지만 내용상으로 그것이 뭐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인이 밭에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수가 몰래 심어놓은 그 가라지가 이제 막 같이 올라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게 되었는데 이제 일꾼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베어버릴까요?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만약 추수 때 가서 다 가려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오늘 그물 비유도 그와 흡사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 안으로 고기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고기들은 다 먹을 만한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없는 고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잡다한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다 가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려내는 것은 다 그물을 건져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그런 심판과 같은 심판을 상징하는 작업으로서 그 분류를 해내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 일곱 비유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각각의 비유가 좀 다른 강조점들을 살짝 갖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 단계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진행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과정을 지나가는 나라이고 그런데 그 지나갈 때마다 순탄치 않을 때도 있어요. 원수의 방해도 없이 뭐 어떠한 뭐 장애도 없이 그냥 쭉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굴곡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멈칫할 때도 있고 하는 그런 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를 잘 알면 이제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더욱더 의탁하게 함으로써 나의 믿음과 신뢰를 더 길러주는 그런 또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물 비유를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두 단계죠. 어부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고기가 그물로 들어오는 그 이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건져 올렸을 때 이제 물고기를 분류해내는 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것이 이제 심판인데요. 이제 그런 심판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정말 그 현재의 모습과 미래 심판의 그 사건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골라내는 시대가 아니죠, 그죠? 지금 다 그물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상황은 이제 앞으로 이 말씀하신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지금 본다면 지금 나쁜 물고기도 있을 수 있네 하는 그런 좀 섬뜩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기도 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참 잘 이해하고 살펴야 되는데요. 그물을 던지면 그게 좋은 물고기만 잡히는 법은 없으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그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갈릴리 지역이 워낙 어업에 그 성황했던 그런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부는 아니더라도 어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 아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좀 분류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물을 나중에 열어보면 해초도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잡다한 것들 많죠. 뭐 깡통도 걸려 나올 수 있고, 뭐 그 당시에 깡통이 걸려 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 뭐 신발짝도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조금 좀 약간 곁길로 새지만 요즘 중요한 이슈인 그 바다 오염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북태평양에 한반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 크기가 되는 쓰레기 섬이 생겼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태평양에만 그런 거 아니고요. 인도양, 대서양 지금 뭐 난리입니다. 이 쓰레기가 모여서 한반도의 7배 크기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정말 우리가 잘 모르고 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의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랍니다. 우리가 쓰는 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정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저도 한때 플라스틱 엔지니어로서 정말 많은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할까, 어떻게 더 싸게 생산할까, 막 이런 거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근데 이 겉으로 보이는 플라스틱은 또 둘째고요. 더 위험한 플라스틱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바닷물에 있다가 자외선 받고 그리고 바다 소금물이니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작은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흡수하고 작은 물고기들을 또 좀 더 큰 물고기들이 잡아먹고 그 큰 물고기는 또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큰 물고기는 또 누가 먹습니까? 우리 입으로 또 꿀꺽 들어가고요. 그러니 사실 이 그물 비율을 생각해 보면 저 좋은 물고기라고 하는 걸 보면서도 야, 저거 미세 플라스틱 먹은 물고기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이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 이상으로 우리 환경 보호에 대한 캠페인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은 그러면 어떠한 물고기들인가? 이제 일단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전도자에 의해서 뭐 전도돼서 또는 뭐 초대되어서 온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특별히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우리들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분류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가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 예수님 말씀이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이 따라오는 중차대한 질문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 가는 물고기일까? 아니면은 버려질 물고기일까? 그죠? 근데 이게 판단이 지금 우리가 딱 봐서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나름 확신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내 삶을 정말 좋은 그런 물고기, 나중에 그릇에 담겨질 물고기로서 내가 잘 거두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이 도덕적인 기준이 금방 발동을 하죠. 저 사람 성격이 착한가 차분한가 아니면은 뭐 소리 지르는가 뭐 막 하는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는가 또 기여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놀고 먹는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따져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합니다만 그런데 그물로 비유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현실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훗날 우리가 분류되는 그 기준은 도덕과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져 있는가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고 형성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것에 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죄의 정의를 예레미야서 2장 13절 통해서 보셨죠. 오늘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자기의 생명의 샘으로 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샘으로 자기가 열심히 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파는 행동은 누구나 다 사람이 옆에서 보기에는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어서 다 자기의 그 삶의 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샘을 파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로 나쁘게 보일 리는 없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샘을 파는 것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너무 불합당하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참 그 딜레마가 있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나쁘게 보실까?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 안에 있는 나쁜 물고기는 어떤 뭐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이러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내 웅덩이를 내 스스로 판 죄, 그것을 용서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금 나쁜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리스도교,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중국말로 음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자체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면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속죄 사역을 내가 잘 모른다. 아, 나 그건 아직도 감이 안 온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잘 형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 기독교에 가까이 왔을지는 몰라도 아직 입문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내가 지금 교회에도 들어오고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좀 갈구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가, 진정으로 알고 싶은가, 내 생명의 미래를 맡긴 분이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내 생명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그 내 생명을 맡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모순이죠. 그죠? 모순이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성경도 펼치고 또 설교 말씀도 그렇고 또 요즘 또 동영상 보면은 정말 좋은 설교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한 가지 또 제가 곁길로 빠져서 조언을 드린다면, 여러 사람들 많이 듣지 마시고 본인이 이렇게 딱 좋다고 생각하는 분 한두 분 정도 해서 그분 설교를 긴 시간 동안에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또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전달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분 이렇게 택해서 또 그분 또 많이 듣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거는 듣지 마세요. 편협해집니다. 아주 우리의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시대의 희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정말 성경을 말해주는 그런 설교, 또 정말 진실을 말해주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결국 관심이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물고기는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진리를 그냥 편하니까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속에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기의 그 삶의 방식이 그대로 고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는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가? 그거에 잡혀 있어요. 아, 저도 훌륭한. 그리고 또 어떤 뭐 장관을 뭐 한 달 하다가도 잘린 사람이라면, 아, 장관직을 지낸 분이야? 뭐 이렇게 그냥 높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의 틀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법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같은 것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옳고 그르고 네가 더 잘했고 내가 더 잘했고 뭐 이런 걸 지금 가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 둘 다 나빠. 그런데 네가 더 잘못했지. 지금 그런 걸로 그런 논리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내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속붙여 올라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프레임에 딱 갇혀 있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결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라고 하신 길에서 어긋난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지어주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선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의 궁극적인 번영은 인간이 더 능력을 길러내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능력이 많아지니까 자연을 너무 많이 침범을 해서 개발을 해놓았고 이게 자꾸 입만 열면 환경 캠페인이 들어가서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인간의 능력을 그렇게 선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쁜 물고기가 불아궁이에 쳐넣어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결과,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그런 그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냈을 때 그냥 당연히 이를 결과예요. 그 자체가 뭐 내가 그렇죠.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진리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의 방식 하나님께 의존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방식이 인간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메시지 하나 딱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리의 길과 방식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흡족하게 이루어드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옳은 삶이고 또 구원받는 삶이고 또 유일한 좋은 삶이 됩니까? 이것은 한 가지 신앙 고백만 분명하시면은 분명한 확답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실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아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에 가까이 가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지만 나에게도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을 내가 이루었는데. 그죠? 이 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내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그토록 그 길을 외면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바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몸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의 방식에 예수님의 방식에 잘 따라서 살면 그러면 우리는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룬 그 상태이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으며 나에게는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놓쳐버린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야? 이거 자체가 뜬구름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전적인 타락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까 아, 이게 허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저렇게 의연하게 사는 것이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고 그걸 감싸주면서 사는 것이고 동정하며 사는 것이고 아, 저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삶이구나. 근데 저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죽는 거 아니네? 다시 살아나시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모습으로 살아나시네? 그러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삶이 바로 저렇게 살라라는 것이구나. 에덴에서부터 저렇게 살라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잘 들으면서 에덴을 가꾸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나타날 그 모습이 바로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모습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못 이루었으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성인들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성인들은 다 부분적이고 희미한 진리의 사상을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사상. 예수님에게도 말씀이 있고 사상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앞서 그분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된 부활을 증거하고 보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분과 몸의 그 두 가지가 너무너무나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성인들의 말과 똑같은 수준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서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길, 이것이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거죠. 사람은 그냥 자연인으로서 태어나서 창조의 목적을 스스로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임종할 때가 다 되었는데 야,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네. 그리고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삶을 살았다. 비록 고통이 있고 그리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내 잘못도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지지직궁상 떨고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순종하려고 발버둥했고 애썼고 그것이 10이면 10 다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내 그래도 진심껏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죽는 이 순간까지 나 그래도 애쓰면서 살아왔어.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나는 좋은 삶을 산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은 좋은 삶인 것입니다. 좋은 삶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와 더불어서 나를 옆에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고 그리고 또 나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권면해 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그랬던 사람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 때문에 나는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살아서 좋은 삶을 사는 건 그거는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잘 받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애쓰면서 살아왔다면 내 인생에서 남이 보기에 뭐 이룬 것 하나도 없어도 좋아요. 그래도 난 좋은 삶을 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삶을 다 약속 받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께 좋은 삶을 약속 받으셨습니다. 인생이 조금은 힘들고 또 우울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질력나고 또 내 인생 내가 싫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싫어도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정말 예수님 안 따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것이 죄인이 예수님의 의를 입고 고백하는 그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불리는 그런 사람의 진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